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2차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신데 저는 지금 동해에서 주일학교 하다가 지금 여기 오전에 말씀 시간에 왔거든요. 지난 여름에는 160명이 왔어요. 동해 교회로. 그래서 여름에 아주 그 덥고 아주 빡빡하게 지냈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왔냐면 30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쏙딱하게 지금 애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잠자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 많이 오면은 그 동해교회가 좁아가지고 칼잠도 자고 그랬는데 남학생들 11명, 여학생들 18명인가 와가지고 19명인가 와가지고 하여튼 저 끝에서 그까지 굴러가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참 쏙딱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역자 이동을 해가지고 경기도 오산에서 충청도 청양으로 이제 이동이 됐는데 청양에 가니까 이제 충청도잖아요. 저희 교회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시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막 무슨 자기 두메산골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한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2주 좀 지났는데 2주 3주 정도 좀 지났죠.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밥 먹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충청도 사투리가 아주 그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는 좀 뒤끝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밥 먹었단 깨 하고 이제 확 자르고 경상도는 확 높이잖아요. 밥 먹었는겨 하면서 이제 딱 높이는데 충청도는 쭉 그 엿 느리듯이 느려가지고 밥 먹으시우 그러는데 그 말 속에 마음이 쭉 따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충청도로 이사 오라고 한 소리 같은데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꿈을 꾸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도 꿈을 꾸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이 오늘 4장에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꿈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을 때 큰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그늘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살고 나무를 벗삼아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꿈에서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확 베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그 구루터기를 노줄로 쇠로 이렇게 쇠줄로 이제 묶어놓은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이제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다니엘을 만났잖아요. 두 번째 꿈은 그 꿈은 이제 보였는데 그 해석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받는데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짐승이 그 나무를 의지해서 살다가 한 순찰자에게서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꺾임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난 뒤에 노줄과 쇠줄로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래서 일곱 대를 지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제 신앙 안에 여러분들 신앙 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은 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무슨 첫사랑 생각하듯이 가슴이 설레고 야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이 이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새롭고 그때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이 내게 준 그 축복, 그 기쁨,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마음이 여러분 변하죠? 여러분 다 변했습니까? 예. 안 변한 것처럼 딱 시치미를 떼고 계시지만 변하잖아요. 저도 변하더라고요. 어느새 기쁨도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들이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막 내가 꼭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생각까지도 가더라고요. 저는 88년도 그러니까 198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군대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자매님이 케이크를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케이크를 가져왔던데 제가 이제 케이크 그 촛불을 확 부는데 초가 몇 개냐면 24개예요. 24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작년이죠. 2012년 12월 25일이니까 지나간 24년을 쭉 생각해 보니까 실제 내게서 구원이 바뀌거나 구원이 변하거나 내게 임한 이 말씀이 변한 적은 없는데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모습은 수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쭉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 88년도에 구원을 받고 제가 95년도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것도 막 아주 깊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아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전세 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전세 2, 3번 가면 이제 100만 원 날아가고 급기야는 월세로 내려가고 이제 그 10개월 후에 다시 내가 150만 원을 내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일을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뭐 직장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아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호시탐탐 이제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걸 이제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제 마음에 노린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찬송주의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한 시간 동안 눈 한번 안 깜빡이고 목사님 눈과 눈싸움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눈을 한 번씩 깜빡이는데 눈을 그 목사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눈총을 쏴요. 당신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신앙 망했습니다. 이제 막 말은 못하고 계속 눈총을 쏴가지고 그 목사님 눈을 이제 막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말씀이 딱 맞춰지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이제 뭐 이부 모임 갖고 식사를 하고 나면 어느새 내가 그렇게 강팍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생각이 자꾸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옆 사람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집으로 갈 때는 저 집 사람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면 막 내가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더 강팍한 마음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다시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왔는데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맞춰지고 기도가 끝나고 이부 모임 마치고 식사를 하고 국수를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구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바꿔주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믿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와서 건져내고 바꿔주고 나에게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이렇게 마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성경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됐다. 실패한다. 실패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주제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학교를 마치고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딱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제 전도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은혜를 배워놓고 내가 나와서는 행위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나이도 젊고 또 뭐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 힘을 가지고 2년을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그 2년 만에 항복을 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새벽에 이제 가니까 문이 다 닫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다 열어보니까 창문 하나가 열려 있길래 그 창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사택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웬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내가 왜 성경학교 와서 전도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렀냐? 네가 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같이 다니는데 신방을 다니는 중간중간에 교제를 해주시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파송을 받고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도 많았지만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치렀어요. 시골교회 가니까 평균 연령 65세더라고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그때 보니까 한 분씩 착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나? 장례 치르러 왔나? 그래가지고 장례 몇 번 치르니까 장례 전문 사역자가 돼가지고 장례 치르는 게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섭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점점 줄죠. 얼마 있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결국 이 교회를 다 말아먹겠구나. 그러니까 한 명 전도해서 겨우 교회 앉혀놓으면 두 분 돌아가시고 뭐 이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침부터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러 운행했다가 또 아이들 데려다주고 또 주일날 오시는 분들 모친들 부친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 그 면단위에 계신 분들 또 운행 한번 하면 한 시간을 해요. 와서 이제 허겁지겁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국수 먹고 또 모셔다 드리고 또 오후에 신방 갔다가 또 저녁 예배 때 또 운행하러 갔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저녁 운행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기쁨으로 내가 이제 시작하는 어떤 힘으로는 하겠는데 얼마간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한 번은 운행을 하다가 차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차 안에 네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친 모친님이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차가 탁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고 이제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밀어보니까 밀어집니까 혼자. 시동 거니까 시동 가서 또 엑셀 밟아가 나오려 하니까 또 안 나오고. 차마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차 밀으라고 말 못 하겠고. 내려왔다가 혼자 밀었다가 다시 운전석에 앉았다가 이거를 수십 번 해봤는데 차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지나가는 경운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겨우 나왔단 말이에요. 마침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가랑비 잎에 옷 젖는다고 다 젖었어요, 양복이. 그래도 이제 대충 수건에 닦고 이제 예배에 딱 섰는데 그때 11시 반 40분인가 됐어요. 주야장창 찬송가만 앉아 계신 분들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났는데 정신 안 좋은 어떤 반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이 반자매인데 자기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국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그 째려보더만 그 남편을 먹고 있는 그 남편을 팍 밀어버리니까 국수가 그 예배당 바닥에 쫙 부채꼴로 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지금 막 운행하고 와가지고 빚어졌죠. 힘들었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엎어버리니까 제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데리고 나, 이제 막 귀신이 들렸다 싶으니까 막 잡아가지고 이제 신발장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힘이 여자지만 귀신 들리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저를 딱 보더만 뺨을 때리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때리는 뺨을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래 또 이제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 자매님 또 막 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그래가지고 막 신발 다 쏟아지고 막 그래 하고 이제 겨우 진정을 하고 이제 그 형제님한테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한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다시 갈 것 같고 내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막 그 어울리지 않는 생각. 그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진짜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더라고요. 고역. 정말 고역이. 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렇게 사역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겨울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불이 있는 이불은 다 꺼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형편에 대한 어려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형편은 얼마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는 뭐가 문제냐면 형편의 문제가 한번 넘어가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 풀리고 마음이 안 꺾이고 근데 그것도 지나니까 또 사람이 마음에서 이렇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디서 걸리냐면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지지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딱 마지막에 딱 찾아오면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이루고 막 괴롭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제 마음에 그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오면서 내 영혼의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고 깨끗이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다가 교회 안에 이제 사역자 모임이나 또 말씀이나 또 교제를 통해서 사역자들 개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의 간섭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 간섭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교제들이 처음에는 참 뭔가를 나를 이렇게 바꿔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돌아오면 다시 내 마음에서 이게 다시 헷갈리는 거예요. 꼭 척추 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살다가 이제 교정원에 가서 교정을 받고 이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반듯해지니까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척추를 교정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이 일러준 말이 있어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 사람이 시켜준 대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척추교정을 받으러. 그 이유는 뭐냐면 순간 좋아지고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왜 원위치로 돌아오냐면 일러준 말로 운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는 맞아졌는데 그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근육이 형성이 되려면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맞춰놨는데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다시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저 사람 한 달 후에 또 온다. 그러면 진짜 한 달 후에 또 와서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 이제 교정을 받고 치료를 좀 받으면 이제 그 순간은 좋은데 다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근육이 뼈를 잡아줄 수 있는 근육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교제를 받고 마음에 내가 잘못된 사단에게 내 자신이 속아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춰지고 보여지는 마음들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보여진 내가 사단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삐뚤어진 생각이나 불신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발견하고 나면 그 보여지지 않았던 게 보여진 것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그 교제에 대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여러분이 얻고 돌아올 때는 좋단 말이에요. 수양회 마치고 돌아오면 뭔가 아,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것 같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소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형편 앞에 또 마음이 막 끌려가고 내가 또 육신에 잡히고 그런 나에게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 일러준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과 그 삶을 인도하실 분명한 말씀에 지도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서 무시되고 버려지다 보니까 점점 삶은 또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다니엘은 이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죄악을 속하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의 죄악을 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12달이 지났는데도 이 느부갓네살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큰 도성을 세우고 건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품는가 동시에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짐승처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짐승처럼 살다가 그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일곱 대의 기한이 차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 그 총명과 지혜가 돌아오냐고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면 한 번도 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본 적이 없이 커져버린 자기를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대제국을 거느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하에 있으면서 자기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 모습, 이제 그런 어떤 커져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젖어 살면서 자기는 이제 뭔가 된 사람, 이룬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주니까 즉시로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살더란 말입니다.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면서 더 이상 왕궁에 거할 수 없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가 가졌던 그 권세, 그가 가졌던 힘, 그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그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그 자리에 두게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커져버린 자기를 보았지 그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한 번도 우러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하잖아요. 신앙 우리가 신앙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란 말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앙망이라는 그 앙자가 우러러볼 앙자예요. 자, 우러러본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 자신에게 모든 기대와 조건이 끝이 난 상태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볼 수 있는 자격과 자기의 힘이 다 끊어졌을 때 자기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우러러 보았고 들었단 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살아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음성은 다 무시됐을 거예요. 당신 누군데? 당신 나 압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38년이나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커져 있고 자기를 보고 있는 눈이 커져 있는 동안에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 말씀의 음성을 내가 우러러 들을 수 없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자가 되더라. 그러면 일곱 대라는 시간 속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냐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산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바로 자기의 육신, 자기 거는 곧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들청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란 말입니다. 제가 목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벗기면 제가 뭐냐? 짐승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오 짐승이다. 벌레요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옷을 다 벗겨보면 나라는 사람의 근본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서는 절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나오는 줄로 알았어요. 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이게 내 힘인 줄 알았고 내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격동이 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커지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입혀진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 생각의 옷을 입고 이제까지 거기에 취해서 자기를 믿고 살아온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다 벗겨지니까 내게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 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짐승과 똑같은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입고 있었던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께 복을 입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출처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게 그대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제가 결수항에 전에 사역자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지를 이제 이동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동을 몇 번 했는데 처음 이동한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설렌 거예요.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딱 가면 몇 번 그 사역자 이동을 했지만 또 사역 이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 앞에 딱 서보면 정말 내가 분명히 목사로 이곳에 이동돼서 왔지만 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이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은혜 입을 일들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입더라, 저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이제 종종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뭘 만드냐면 내 에너지인 줄로 나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속인 거죠. 내가 성경 보지 않아도, 내가 마음을 흘러봤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들었던 것으로 이야기 몇 마디 해주면 되겠지. 이게요, 전에는 내가 통했지만, 내가 새로운 일들 앞에, 그 일들 앞에 딱 이동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이동해서 가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어떤 조그만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다가, 수혜를 맞아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곳을 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부채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막 겹쳐서 와 있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로는 how인데 How? Why? 왜? 왜 나한테 그걸 묻냐? 형제님도 사람, 나도 사람. 다 아무것도 오히려 나는 형제님보다 더 모릅니다. 모르기도 모르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아무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 하늘문을 어떻게 엽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열어야 됩니까? 40일 금식을 해서 열어야 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아야 됩니까? 하늘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결코 어떤 힘으로 내 지혜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다. 그럼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아 내가 이 일 앞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일 앞에 이 시점 앞에 나는 이제까지 입고 있던 내가 입었던 경험의 옷이나 은혜의 옷이나 내가 입었던 직분의 옷이나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위치에 내가 그대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온다. 그 새 힘은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그 힘이 아닌 이 지구 밖에 있는, 이 땅, 이 세상 밖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서부터 오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힘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몇 가지를 풀어서 맞춰가지고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내가 심지어 밥을 먹는 거나 잠을 자는 거나 여러분 하룻밤 잘 주무셨죠? 예, 여기서 잠 주무시는 거 여러분이 잤습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예,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예, 내 힘으로 먹은 게 아닌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사는 줄로 내 속에 배터리가 하나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충전해가지고 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내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게 정확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 앞에 서보니까 문제 앞에 서보니까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8년대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먼저 내려가나이다. 정확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로도 자기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여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마음에 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바로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느부갓네살이 얻은 지혜가 뭐냐면 바로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이 땅의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고 누구든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것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뜻 앞에 느부갓네살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동시에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느부갓네살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냐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줄로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믿는 속에 빠져버린 거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받으시면서 아프지만 나았다 그 간증을 우리 교회 안에 주셨는데 그 말씀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에게 묶여있는 병이나 문제나 그 어려움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온 그 마음을 추적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라는 게 뭘까? 이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라는 자기의 형편을 넋두리하고 그냥 고백하는 내어놓는 그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정확하게 자기에게서 더 이상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호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 앙,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에 바라보는 그 앙이 딱 마음속에 연결되니까 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에 들어와 인간이 그 마음을 세상이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을 풀어내주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세 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지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할 때 불탄 삼초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줄로 그게 자기에게로 연결되면서 저주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야, 이 교회 안에 계속 내 앞에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해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2013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어려움과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영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누가 했을까? 그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할 이야기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이 땅의 형편에 매여서 그 마음이 묶여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 안에 딱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요셉의 생애를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결국 그 옷을 다 벗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마통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요셉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올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술마통 관원장이 내가 풀어주겠다. 당신을 향해서 이제 선의를 베풀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요셉은 옥문만 본 거예요. 언제든지 이 옥문이 열려지면 난 나간다. 근데 하나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가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응할 때가 언젠가? 요셉의 마음속에 하늘을 우러러 본 거예요. 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마음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므낫세가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나를 이곳에 억울하게 이렇게 나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옥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고 착고에 매여 있는데 가장 절망적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면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쁜 소식지에 나오는 교회사,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그 교회사의 그 역사의 글을 읽을 때마다 야,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어려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으로 느끼고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형편 앞에 빠질 때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적인 어떤 센스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죠. 누가 막 교제해 주면 너도 내 형편 대봐라. 너도 내 꼴 대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마음의 마인드를 가지면 계속 엎어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았냐면, 아, 절대적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뭘 말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기본적인 피조물로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컵을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컵은 절대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38년의 병자를 거기서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위치까지 말씀이 응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그 38년의 병자를 계속 끌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나를 그렇게 이끄시겠구나. 내가 원치 않는 형편 앞에 섰을 때 정말 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나를 어디다 두니까. 두 사람의 내가 있더라고요. 실제 내가 보는 나는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예의가 있고 나는 근데 내 원치 않는 나는 뭡니까? 더럽고 추한 나예요. 무엇이 실제 내 모습이냐?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 짐승처럼. 내게서 나오는 본능의 힘, 그 에너지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도 버릴 수 있는 육신의 본능만을 내 마음에 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녹두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기도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찬송이 있어요. 우리 내용의 노래 찬송은 아니지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은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나무가 커져 있는 거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짐승이 내 아래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서 그 나무를 다 베버리니까 구루터기를 노줄로 묶고 쇠줄로 묶으니까 여러분 짐승의 때를 일곱 대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자,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3절, 3장 13절 시작.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변하라.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앞에, 자, 어제는 내가 어떻게 섰습니까? 어제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어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됩니다. 어제는. 근데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서는 여러분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전도서 9장에 보면 잘 될는지 못 될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어제까지, 지금까지 했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오늘의 문을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오늘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이동을 딱 하는데 짐을 싸서 이렇게 이제 다른 새로운 사역지로 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날까? 여러분, 이사 갈 때, 수양에 오실 때 가방에다가 침낭 쌓고 간단한 짐을 쌓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예. 이제까지 있었던 거 다 제가 이제 제 서재에 보면은 사역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아, 그 다이어리도 한 줌이 되더라고요. 그거 챙겨야 되지. 또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남는 건 애들하고 마누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짐이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아졌죠. 근데 그 짐을 챙기고 내가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 몸도 내 모든 것도 다 가질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을 때 내 영혼만 가야 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읽었는 그 동안에 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 이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진 수많은 지혜, 경험으로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해라. 여러분 속에 강팍함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난 주차에 이렇게 식사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왜 이리 새치기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더 새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줄이 쫙 서있는데 막, 바쁜 사람 먼저 식사하고 이제 그런, 예, 조금 그런 유도리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유도리 다 끝났어요. 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도 다 뒤에서 줄 서가지고, 빨리 가 세척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밤낮 동동 구르더라고. 그분이 한번 딱 소리 지르니까 막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에서 들렸는데 여러분 속에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옷 몇 개 벗기고 여러분 생각 벗기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노 올라온다니까요. 구원받아 잘 된 게 뭐가 있노. 내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결국은 내가 붙잡고 내가 한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그것에 대하여 예? 빨간 띠는 안 두르지만 보상해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 성교학교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막 월세방 하나 얻을 돈 내놔놓으라고 막 고함고함 소리 지르고 막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뭐 들었던 이야기 해주던데 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 너희들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정당한 대가를 원하는데 목사님 편에서는 벌금 내야 돼, 벌금. 무슨 벌금?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벌금 낼 사람인데 보상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 이제 미친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예, 벌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 강팍하면 어떤 마음 가져요? 띠 딱 돌리고, 내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제 했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제까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형통이 나에게 있는 에너지로 이게 다시 또 되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때 회개될 때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세워지고 커졌을 때는 내 열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히는 것 같고 이것을 내가 뭔가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실제는 내가 하늘 앞에 서보니까 야 내가 이미 삐껴진 인생이고 어긋난 인생이고 더러워진 인생이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품꾼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품꾼이 복되구나.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고 사는 그 품꾼의 위치가 정말 복이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아들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품꾼들 무시하고. 산악인 오몽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이 허락해야 산을 오를 수 있다. 그 말도 했지만, 산을 오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내려올 때는 보인다. 이게 산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다.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내려갈 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늘이 안 보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내가 누리는 게 있었고.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떠나가야 될 사람인데, 어느덧 이 땅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쏟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의 일에 여러분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또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뭘 더하라 그럽니까? 그 마음 늘 상대적인 마음을 왜 품습니까? 내 마음이 아직도 내 나무가 자라서 내가 뭔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사역자들이 왜 넘어지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줍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커지고 그걸 나와 내 것으로 연결시키는 동안 결국 내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이 보이고 형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동안 나는 계속 그 형편과 싸워야 되고 일해야 돼. 그 얻은 소득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말씀 앞에서도 내가 상대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사역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쫓겨냅니까? 월세방 얻을 돈 주십시오. 너 벌금 내야 돼. 그것도 1, 2푼이 아니고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벌금들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야, 목사님의 마음하고 내가 다르구나. 신령하고 덜 신령한 차이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지금도 나는 대적자야. 지금도 나는 원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첫 열매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딱 교회를 어떤 약속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열매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실제 교회인데 사단이 우리를 다 띄워놓고 나를 보도록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도록 나를 그렇게 내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2013년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자 줄기 빼거나 땅콩 줄기 빼면 다 끌려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같이 끌려 나오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늘에서 나와 연결시킨 끈인 거예요. 그 하늘은 나를 향하여 이미 열렸고 우리를 향하여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자기의 조건으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싸웠던 자기의 싸움이 끝이 나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이루어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세워진 그 마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볼 때 어떠냐 그 내가 볼 때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수고로, 내 지혜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 안에서 변치 않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번도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 나를 이끄셨어요. 근데 사단은 내 마음속에 나를 자극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어서 은혜를 도리어 내 욕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도록, 못하도록 나를 이제까지 속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총명이 들어오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언제 그게 내게 돌아오냐.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야, 이 교회 안에 내 삶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있구나.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 뿌려주신 이 약속이 절대 버려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행한 일 중에 망한 일 있습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안 될 것처럼 보였지 안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거스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된다. 이 교회 안의 일들은 안 된다. 안 된다고 딱 믿고 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 그 일들을 이루셨더라고요. 너무 복되게. 또 여러분, 신기한 건 우리 교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해마다 새로운, 뭐 세상으로 말하면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 줍니까 안 줍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해도 똑같은 일이 아닌 새로운 일들이. 가나 대통령이 구원을 받아서 4시간 이후에 그분이 소천하신 일. 우리 각본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 문을 여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일들 앞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을 키우는 사단에게 여러분 자신이 자꾸 적응되어지다 보니까, 아, 그렇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결국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도록, 여호와로부터 오는 새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없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수양에 오셔서 정말 이 교회로부터, 종들로부터 떨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능력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각종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 안에 다 모든 걸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가 아직도 내 자신을 믿는 마음 안에 빠져있는 동안에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혼돈의 싸움을 싸울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생각 안에 정확하게 마음을 되짚어 돌아가 보면 이미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약속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짐승과 같고 본래의 구더기인 인생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귀하고 신령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말씀과 주의 마음을 이 교회 안에 두셔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받아 살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2013년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가능한 것만 해왔고 우리 보기에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눈앞에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2013년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주의 역사로, 또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약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수양회를 복주시고 우리가 말씀에만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